VOA 세계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21일 팔레스타인과의 분쟁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 네 곳에 대한 유대인 출입 금지 조치를 18년 만에 해제했습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이날 밤 철수 계획 실행법 개정안을 총 120석 가운데 찬성 31대 반대 18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개정안은 호메시와 가님, 카딤, 사누르 등 4개 요르단강 서안지구 정착촌에 대한 유대인 출입 금지 조항을 폐지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5년 철수 계획 실행법이 제정된 뒤 요르단강 서안지역 정착촌 4곳을 해제하고 군 병력도 가자지구에서 철수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재집권하자 극우 성향 정당들은 서안지역 정착촌 재개를 주장하면서 관련법 개정 활동을 가속해왔습니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치안 장관은 이날 통과된 법 개정안에 대해 역사의 부당함을 바로잡는 시작이라며 정착촌 확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서안지구 전역에 거의 매일 밤 공격을 감행했으며 올해만 85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숨졌고 15명의 이스라엘인인도 팔레스타인인들의 공격으로 숨졌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이 향후 독립국가로서의 영토로 주장하는 해당 지역에 건설되는 이스라엘 정착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최대한 많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최근 의회가 통과시킨 2023 코로나19 기원법에 서명하면서 공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공개하겠다는 의회의 목표에 공감한다면서 지난 2021년 정보당국에 코로나 기원 조사를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라고 지시했고 해당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통해 코로나19의 기원을 철저히 파헤쳐 향후 유행병을 더욱 잘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 우한바이러스학연구소와의 잠재적 연결을 포함해 코로나19의 기원과 관련된 모든 기밀 정보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해가 될 수 있는 정보 공개를 막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준수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기밀 해제하고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상하원은 지난 10일 시행 90일 안에 중국 우한 바이러스학 연구소와 코로나19의 잠재적 연결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공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란 정부가 21일 핵에너지 개발을 비롯한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에산 칸두지 이란 경제장관은 이날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평화적인 핵에너지를 포함한 다른 유형의 에너지 분야뿐 아니라 신에너지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분야에서의 협력 전망은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확장에 대한 큰 관심과 동기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렉세이 데도프 이란 주재 러시아 대사는 같은 날 러시아 국영 스푸트니크 통신에 러시아 아톰 스트로이포트 사가 이란과의 핵 합의 중 부쉐르 원전 완공과 유지 보수를 도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데도프 대사는 부쉐르 원전 1호기의 성공적 가동과 지속적 유지 보수는 러시아 로사톰과 이란 원자력기구의 성공적 협력 사례라며 진행 중인 2호기와 3호기 건설에서 양측의 계약상 의무 준수가 성공적 협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07년 말부터 부쉐르 원전의 핵연료를 공급해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공식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협력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시 주석은 러시아 국빈 방문 이틀째인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와 면담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신임 리창 중국 총리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도록 미슈스틴 총리를 중국에 초청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어제 약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푸틴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연내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초청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정입니다.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공중폭발 시험 훈련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전술핵 위협이 한층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한 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에서 살인과 고문, 인신매매 등 광범위한 인권유린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모든 지역 비 또는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1m, 서해 북부는 0.5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공중폭발 시험 훈련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전술핵 위협이 한층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과 한국도 이에 따른 대응 방식의 전환이 시급해졌다는 진단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19일 동해 상공 800m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장착한 모의 핵탄두를 공중폭발하는 시험 훈련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된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으로 식별됐고 사거리는 800km였습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핵폭발 조종장치와 기폭장치의 신뢰성이 다시 한번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탄두 공중폭발 실험을 한 적은 있지만 핵탄두 사용을 가정한 공중폭발 훈련의 성공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비록 모의 핵탄두지만 목표 고도에 도달했을 때 기폭신호를 보내는 핵폭발 조종장치와 폭발을 일으키는 기폭장치 성능을 검증하는 종합실험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800m라는 폭발 고도를 밝힌 대목도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핵 공격의 경우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폭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타격 목표물 상공 수백 미터에서 핵탄두를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북한이 폭파 고도를 공개한 것은 빛과 열을 내는 광복사와 폭풍파 그리고 방사능 낙진 등으로 이루어지는 핵폭탄의 파괴력과 살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 고도까지 고려한 시험 발사였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입니다.
보통 한 500에서 뭐 한 1000m, 1km 정도에서 기폭을 시켜서 터뜨리는 게 가장 위력이 세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다 봤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800m 상공에서 자기들이 기폭을 했다. 유효하게 작동함을 확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핵폭탄은 상공 570m에서 공중 폭파됐습니다. 이 폭발로 히로시마 주민 9만 명에서 16만 6천 명이 사망했고 당시 폭발력은 15킬로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시도한 폭발 고도가 히로시마 때보다 230m가량 더 높기 때문에 그만큼 파괴력이 큰 핵탄두의 사용을 상정해 훈련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충근 박사는 20킬로톤에서 30킬로톤 폭발력의 핵폭탄을 상정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 핵이 인구가 밀집한 한국 대도시 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엄청난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추정을 낳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이번에 쏜 KN-23은 800km를 비행했습니다. 이는 북한 후방에서도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입니다. 더욱이 KN-23은 수평 비행 중 급상승하는 풀업 기동 능력을 갖고 있어 요격이 힘든 기종입니다. 이충근 박사는 풀업 기동을 하는 KN-23으로 폭발 고도를 제어하려면 보다 복잡한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풀업을 해가지고 날아가서 떨어지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정확하게 목표를 찾아가는 것 못지않게 정확하게 폭발 고도를 잡는 것도 어려워요. 이거 잡는 것이 힘든데 이번에 종합적으로 그것을 실험했다. 그런 의미에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신뢰성을 검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북한의 주장대로 핵폭발 조종장치와 기폭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는 사실상 완성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은 것은 아직 실물로 확인되지 않은 핵탄두 소형화 여부뿐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KN-23에 탑재할 만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수 있다며 설사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실존하는 위협으로 상정하고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여부보다는 실전 배치 차원의 규격화와 대량 생산 여부에 주목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중단거리 미사일, 한국, 일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의 미사일에서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비교적 분명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관건은 과연 그러면 그 저위력 소형화된 핵무기를 규격화해서 다양하게 개발한 이 전술 핵이라고 불리는 미사일들에 탑재할 수 있는 형태까지 가느냐, 이제 그게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의 파악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이번 전술핵 미사일 공중폭발 시험으로 특히 한국 내에선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홍 실장은 미군과 한국군의 기존 작전 계획 또한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작계는 이렇게 전술핵을 염두에 두고 짜여진 작전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작계를 변화시킨다면은 사실상의 이제 핵 대 핵의 대응 또는 핵 대 확장확장의 대응 개념으로 완전 작전 개념 자체가 아니 성격이 변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북한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훈련을 현지 지도하면서 적들의 반공화국 침략 책동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핵전쟁 억제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킬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한 공개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 문제에 침묵한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내국과 한국의 연합군사 훈련을 문제 삼았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의 침묵 속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안보리 이사국들의 단합된 대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20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3월 15일 ICBM과 1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demn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DPRK's March 15th ICBM and March
이어 한 달 전 우리는 북한의 ICBM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이 자리에서 만났다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 직면해 우리는 안보리의 단합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 달 뒤 북한은 또다시 ICBM을 발사했고 불과 며칠 뒤엔 또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며 이는 여러 안보리 결의를 다시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발사는 위협적이고 불안정하며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더 정교하고 위험한 무기 개발을 진전시키도록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나는 안보리 두 개 이사국이 우리가 북한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안보리의 대북 조치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온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I know two members of this council believe we should stay silent. But council silence is not working.
Hoping the DPRK 그러면서 안보리의 침묵은 효과가 없고 북한 정권이 스스로 멈추기를 희망하는 것도 작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매달 이 두 이사국은 우리가 똑같이 행동하기를 요구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며 북한의 긴장 고조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의 침묵은 안보리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물론 안보리의 집단적 권한을 무시하고자 하는 북한의 욕구를 대담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 위기에 대응해 미국은 안보리의 조치를 반복적으로 제안했다며 우리는 선의로 협상하겠다는 진지한 의도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In response to this crisis, the United States has repeatedly proposed council products. We've made clear our
이어 그러나 세계 유엔 회원국은 이 위협에 대한 선의의 외교에 관여하는 것을 거부했다며 이들은 우리의 많은 대화 제의를 계속 무시하고 있는 북한 그리고 안보리를 방해함으로써 북한이 처벌받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ICBM에 대응해 미국이 안보리 의장 성명을 추진한 사실을 거론하며 회의장에 있는 모두가 평화를 향한 이러한 메시지에 우리와 함께하길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5에 북한의 추가 ICBM 도발에 제재를 강화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3월 이 조항을 근거로 당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고 초안을 작성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같은 해 5월 실시된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결의안보다 대응 수위가 한 단계 낮은 의장 성명을 추진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이마저도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도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채 비난의 화살을 미국으로 돌리며 미국의 조치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겅수항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2018년 북한은 안보의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긍정적인 계획을 세웠지만 미국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선의로 반응하는 데 실패하며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올해 초부터 전략무기 배치 확대를 위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유례 없는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억제와 압박은 북한의 불안감을 더욱 고착화하고 긴장을 높이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부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북한 인도주의 관련 결의안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 결의안 채택은 안보리가 한반도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 의미 있고 건설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9년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규정,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 폐지 등 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한 뒤 매년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등이 북한에 대한 추가 대응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추가 발언권을 요청해 중국과 러시아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2018년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우리가 목격한 수많은 발사는 북한이 비록 실험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국경 내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진전시킨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이사국들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노 미츠코 유엔 주재 일본 차석 대사는 이번 북한의 ICBM은 아시아와 유럽 전역, 뉴욕을 포함한 북미 전역, 아프리카 전역, 심지어 남미 일부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ICBM launched this time is also estimated to have the capacity to hit all of Asia.
이어 북한은 지난 3월 19일 발사를 전술 핵 공격 연습 차원이라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며 북한은 일본과 영내 그리고 그 너머를 핵무기와 운반 수단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노 차석 대사는 일본은 북한이 국제사회 전체를 인질로 잡는 것을 안보리가 허용하지 말고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페리트 호자 유엔 주재 알바니아 대사는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안보리가 침묵하는 건 김정은에게 같은 일을 더 할 수 있는 면허를 주는 것을 의미하고 정확히 그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ilencing the council on this critical issue means giving Kim Jong-un a license to do more of the same and it
이어 북한 정권과 정권의 무모하고 위험한 정책을 제외하면 아무도 승자가 없다며 우리는 안보리가 북한 정권의 결의 위반과 핵확산 금지 조약 NPT의 안전조치 협정 위반을 공동으로 규탄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관련국 자격으로 발언한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우리는 북한이 존중받는 이 조직이 결정한 조치를 위반하며 1년 동안 기록적인 10번의 ICBM 발사를 감행한 것을 생생하게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Mr. President, we have vividly witnessed the DPRK's record number of 10 ICBM launches.
이어 북한의 적대적인 정책과 안보리 역할에 대한 위협, 유엔에 대한 뻔뻔한 조롱은 중단돼야만 한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안보리가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안보리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 등 10개 나라는 회의장 밖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참여한 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에콰도르, 일본, 몰타, 스위스, 아랍에미리트와 관련국인 한국 등입니다. 10개 나라는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여러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신속히 이행하고 안보리 이사국들은 자신들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북한에 잇단 미사일 도발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단합된 국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추가 도발을 삼가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복귀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U는 17일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명의의 성명을 내고 EU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은 북한의 3월 1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위는 모두 노골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EU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다른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 이행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유는 또한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따른 핵무기 보유국 지위나 다른 특별한 지위를 절대 얻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이유는 북한의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자원 전용은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EU는 국제사회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고 북한이 영내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단합되고 확고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회원국, 특히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고 북한이 주요 당사국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어 EU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완전한 연대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미 있는 외교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관련 파트너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질랜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20일 북한의 지난 15일 ICBM 발사와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전하고 뉴질랜드는 한반도와 더 넓은 지역에 어떠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평화와 안보를 지원하는데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뉴질랜드는 북한의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발사를 삼가며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건설적 대화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현지 시각 16일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고각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달 18일 화성 15형 발사 후 약 한 달 만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전날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발사 훈련을 단행했다며 발사 훈련에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핵전쟁 억제력 강화로서 적들에게 두려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최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미사일 방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위원장은 영내 동맹국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존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20일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우리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 미국 본토에 가하는 위협을 무시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위원장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관련해 VOA에 보낸 성명에서 김정은의 노골적인 공격성을 억제하지 않고 놔둘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ICBM들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전투원들이 항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강력한 미사일 방어에 계속 투자하는 한편 새로운 역량의 배치를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이번 ICBM 발사가 12년 만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데 주목했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17일 VU에 보낸 성명에서 김씨 정권의 적대감 증대는 최근 개선된 한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며 미국은 힘에 의해서 북한과 중국과 같은 공격자들을 격퇴하기 위해 역내 동맹국들과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는 로저스 위원장과 맥콜 위원장의 성명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20일 오후 3시 30분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에이드리언 머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15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영내 긴장을 조성시킨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현지 시각 16일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달 18일 화성 15형 발사 후 약 한 달 만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전날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발사 훈련을 단행했다며 발사 훈련에 참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핵 전쟁 억제력 강화로서 적들에게 두려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21일 외교 경로를 통해 지난 2019년 일본 측에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언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해 지소미아 지위를 정상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 보복으로 지난 2019년 한국에 수출 규제를 가했고 당시 문재인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의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그동안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상태로 운영은 되지만 법적으로는 불안정했던 지소미아의 지위가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한 데 따른 것으로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한일 미한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의 다른 동맹과 파트너의 참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한국과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정상화 결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최근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에 대한 비호의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일본과 한국은 둘 다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될 동맹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포함해 우리가 공동으로 모색하는 지역적 국제적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수 있는 3국 간 기회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역사 관련 사안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고무적으로 여기며 이러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한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이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1월 체결한 군사협정입니다. 그러나 일본 측이 2018년 10월에서 11월 사이 한국 대법원이 내린 일제 강제 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2019년 7월부터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취하면서 폐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과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는 국무부 당국자의 최근 발언을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인했습니다. 재래식으로 무장한 핵잠수함 역량을 호주가 획득하는 데 대한 3국 협력과 관련해 추가적인 나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예외적인 경우고 전례를 만드는 사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 세 나라, 미국, 영국, 호주는 매우 긴밀한 협력에 있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세 나라의 안보협력체인 오커스 내에서 진행 중인 첨단 역량에 대한 3국 간 작업과 관련해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동맹과 긴밀한 파트너를 관여시킬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앤서니 와이어 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부차관보는 15일 국무부 외신 기자클럽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호주처럼 한국에도 핵 잠수함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BOE의 질의에 미국의 입장에선 미 해군의 핵추진 기술을 추가로 공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중국 외교부가 미한 연합훈련과 더불어 호주의 미국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결정을 비난한 것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도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최근 미국 등이 지역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계속하고 전략무기 출격 빈도를 끊임없이 높이고 핵 잠수함을 타국에 이전키로 했다며 이런 움직임이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과의 훈련은 오래 지속돼온 방어적이고 일상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며 미국은 미한 동맹에 따라 한국의 안보와 연합 방위 태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파트너와의 추가적인 대화와 협력을 지지하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파트너의 관심과 관여를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에서 살인과 고문, 인신매매 등 광범위한 인권유린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연례인권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모든 수준에서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20일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북한 부분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1949년부터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라며 가장 최근인 2019년 치러진 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곳이 북한이며 정치 참여도 엄격하게 제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나 그 대리인들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다며 북한 정부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체계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 내부 보안기구로는 사회 안정성과 국가 보위성, 보위국이 있고 당국은 보안군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보안군이 수많은 학대를 저질렀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인,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주의적인 대우와 처벌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 증언과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서를 인용해 정치범 수용소의 처우도 고발했습니다. 수용소의 영양과 위생, 의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어 구금 중 사망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직결 처형과 고문, 적절한 의료 서비스 부족과 기아로 숨지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탈북민들이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수용소 내에서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12시간 이상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인간이 누려야 할 어떤 자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인터넷 접속을 극도로 제한하고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 자유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며 종교와 신념에 대한 자유 또한 엄격히 제한한다는 겁니다. 또한 검열과 억압을 통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이동, 거주의 자유 등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이 같은 인권 유린을 저지른 당국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징후는 없고 북한 전체에 부패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유린과 부패에 대한 책임 면제는 계속해서 만연해 있는 문제라고 부연했습니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북한의 과도한 대응 조치도 꼬집었습니다. 국경 봉쇄가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 상황을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코로나 증세가 있는 주민을 위한 특별 격리 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식량과 식수, 의약품 부족으로 시설에서 사망하는 사례들이 보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로 북한 내 국제기구 직원의 체류가 제한되고 탈북민 수가 감소됐다고 보고한 내용을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코로나 사태 와중에 강제 북송을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개방한 지난 2021년 7월 중국이 탈북민 50명을 북송한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에 억류된 최소 1170명의 탈북민이 강제 북송의 위험에 처했다는 휴먼라이츠워치의 발표를 거론하며 탈북민은 북송되면 사형 등 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준길,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의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중 일부는 9년이나 감금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한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에서는 대북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정부에 의해 제한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탈북민들이 주도하는 시민단체가 경찰이 2021년 10월에 대북전단 풍선 살포를 부분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또한 당시 한국 법원이 통일부의 이들 단체 설립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이 항소한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의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보고서는 약 200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 상황을 사실적이고 객관적이며 엄격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very year, I come to this podium for the launch of the Human Rights Report. I do so because the report embodies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for American diplomacy and for our vision of an open, free, prosperous, and secure world.
블링컨 장관은 인권 보고서가 발간될 때마다 매년 이 연단에 오른다며 이 보고서가 미국의 외교와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번영되며 안전한 세계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위한 인권의 중요성을 구체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권은 보편적이며 어느 한 국가, 철학이나 지역에 따라 정의되지 않는 것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적용된다고 블링컨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997년부터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외교, 경제, 인도주의적 지원 등 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 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한국 등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기소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권고했습니다. 탈북민 강제 북송이 중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지만 중국은 또다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52차 유엔인권이사회가 20일 제네바 본부에서 개최한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북한 정권의 국경 봉쇄 장기화로 더욱 악화한 인권 침해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특히 국경 봉쇄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무기 시스템 개발을 정치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식량과 약품, 보건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최우선 우려로 남아있다면서 지난 1월엔 한파로 주민들이 동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여성들은 시장 활동 감소로 생계수단을 잃었고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과 이동의 자유권도 더 악화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런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책임 규명과 관여 등 투트랙 접근을 유지하겠다면서도 형사 기소 등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will stress last Friday to the Security Council ARIA formula.
살몬 보고관은 지난 17일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에서 북한 인권을 국제 형사 재판소 ICC에 회부할 필요를 재차 강조했다며 한국을 포함해 유엔 회원국들이 고위급 또는 하위급 가해자들을 기소하는 전략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민들이 북송될 경우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될 위험이 있다면서 난민 지위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경제 이주민에게도 적용되는 국제 관습법인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제3국에 의한 강제 북송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표도 이날 상호 대화를 통해 탈북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강제 송환 후 고문이나 박해를 받을 수 있는 탈북 난민들을 송환하도록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는 걸 강력히 규탄한다는 것입니다.
We strongly condemn the DPRK's use of pressure on other countries to return refugees.
미국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는 각국이 보호가 필요한 자국 영토 내 북한 국민에 대한 강제 송환 금지 의무 준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또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하는 살몬 특별보고관과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와 유린을 지속적으로 기록해 문서화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그들의 끔찍한 인권 기록을 개선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프랑스 등 여러 나라는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할 국가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하는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우리는 북한 정권이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에 자원을 전용한 탓에 악화한 북한의 비참한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을 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Deplore the dire human rights humanitarian situation in DPRK, which has worsened due in part to their regime's.
이 대사는 또 단순히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공유한 것만으로도 처형 등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북한 정권의 법 집행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한국인 억류자 문제 등도 거론했습니다.
We also deeply concerned that families of ROK citizens detained in DPRK.
이순화 대사는 우리는 또한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과 납북자, 국군 포로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남겨진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모든 강제실종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특별보고관의 요청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측 대표 역시 일본인 납북 피해자들의 송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북한의 기록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지적하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희생시키면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accelerated its missile program last year with a record number of ballistic missile last launches.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북한 주민들의 복지에 집중할 것을 계속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호 대화 결과와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를 토대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인 유럽연합은 살몬 보고관이 여성과 여아를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정한 걸 환영한다며 이런 가혹한 현실을 결의안에 반영할 뜻을 밝혔습니다. 당사국인 북한은 지난 2016년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관련 논의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는 미, 한일과 유럽 나라들이 특별 보고관을 지지하며 북한인권의 개선을 촉구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 벨라루스 등 북한의 우방들은 예외 없이 북한의 입장을 두둔했습니다. 중국 측 대표는 특히 탈북민 문제에 대해 살몬 특별보고관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인들은 난민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We object to the reference made by the special rapporteur in her report to the question of North Koreans who have crossed the border illegally.
중국 측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함에 있어 국내 및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을 항상 준수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상호 대화엔 유럽연합과 32개 나라 대표들, 비정부기구 7곳이 발언권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북한 출신으로 영국에서 활동하는 티모시 조 씨는 UNOCHA가 제공한 발언권을 통해 북한 주민의 60%가 식량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조 씨는 이 감옥 국가에서 태어나 굶주림, 여러 번의 탈출과 투옥을 경험한 저는 북한의 굶주림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n this prison country and having experienced hunger, multiple escapes.
이어 다른 꽃제비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은 모습을 봤던 악몽을 회상하면서 나는 북한이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대신 무기에 수십억 달러를 쓰는 것을 선택한 것에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부패한 정권이 권력을 계속 장악하기 위해 자신의 아름다운 조국을 굶주림과 불의, 잔인함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뀌기 전엔 나의 조국은 번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이 지난달에도 중국에서 장립종 쌀을 대량 수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으로 장립종 쌀을 수입한 이래 이 품목의 수입이 지속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수입 품목은 장립종 쌀입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19일 공개한 북중무역 세부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2월 총 16,325톤의 장립종 쌀, 즉 길이 6mm가 넘는 정밀을 중국에서 사들였습니다. 북한의 2월 장립종 쌀 구입 금액은 662만 $5,650로 2위인 대두유 수입액 503만 달러보다 약 160만 달러 더 많았습니다. 장립미 혹은 안남미로 불리는 장립종 쌀은 찰기가 없으며 모양이 얇고 긴 품종입니다. 주로 인도와 파키스탄, 태국, 중국 남부지방 등에서 생산 소비되며 한반도와 동북아 일대에선 선호도가 낮은 편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서 장립종 쌀을 대거 사들인 이후 지속적으로 장립종 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전달인 1월에도 총 만 93톤, 금액으로는 413만 $8,130어치의 장립종 쌀을 중국에서 구매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간 북한이 사들인 장립종살은 7만 7,390톤에 이릅니다. 또 수입액은 3,222만 달러로 집계돼 장립종살 수입을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이는 2022년 한 해 단립종살 수입량 2만 3,894톤 혹은 수입액 1,175만 달러와 비교해 약 3배 많은 것입니다. 북한이 장립종살을 비롯해 중국산 쌀 수입을 늘린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간 제기된 북한 내 식량난 가능성과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이달 발표한 1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 VOA는 지난해 8월 선박 관계자들에게 배포된 선박 수배 공고문을 통해 북한이 인도산 장립종살 만 톤의 수입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인도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가 인도의 민간 경제단체인 인도국제사업회의소에 쌀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식량난에 처한 북한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립종살을 대거 사들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1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가발 제조용 사람 머리카락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원료를 들여와 완제품으로 되파는 주문자 생산 방식 OEM 무역을 통해 가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머리카락, 즉 원료를 사들여 가발 완제품으로 재수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가발 인조 속눈썹 제품은 전체 대중 수출품 목록에서 1월과 2월 각각 2위와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자율지수가 올해도 전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일당 독재국가로 당국이 중대한 인권유린에 가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9일 발표한 2023 세계 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의 자유지수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210개 국가를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 자유롭지 않은 국가 등 3단계로 분류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 중 3점을 받아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북한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 1점을 받은 남수단과 시리아, 2점을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등 세 나라뿐입니다. 북한은 선거와 다원주의, 정치 참여, 정부 기능 등을 평가한 정치적 권리에서 40점 만점에 0점을 기록해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완전히 박탈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개인의 자율성과 결사의 자유, 시민에 대한 법치 항목에서도 모두 0점을 받아 시민적 자유도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왕조 형태의 전체주의 일당 독재국가로 당국이 주기적으로 중대한 인권유린에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감시가 만연하고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정치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가는 고문과 강제노동, 기아 및 기타 잔혹행위가 발생하는 정치범 수용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지난해 2월 이미 사망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80세 생일을 맞아 수용소에 투옥된 수천 명을 감영한 뒤 석방했지만 대부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마저도 반체제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내에서 지난해 두 차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발생 보고가 있었다며 북한 당국은 5월 감염 사례를 보고받은 뒤 국경 봉쇄를 실시했고 8월에 방역전 승리를 선언했지만 같은 달 말 중국 국경 근처에서 다시 감염 사례가 보고돼 국경 봉쇄 조치를 재시행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과 중국, 이란 등 권위주의 세력은 유엔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국제체제를 재편하려 노력해왔다며 북한은 중국 등과 함께 유엔에서 제재 사용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중국 쿠바 등과 함께 세계 자유보고서가 발표된 지난 50년간 자유롭지 못한 국가 범주에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포함된 12개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1973년부터 50년째 전 세계 정치와 시민적 자유 실태를 조사해 이를 수치로 환산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해마다 이 조사에서 세계 최악 중 최악의 자유탄압국으로 분류되었으며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도 100점 만점 중 3점을 받는 데 그쳐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평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핑계로 자국민의 사살 명령을 내리고 국경을 봉쇄하는 등 자유를 극단적으로 억압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자유지수에서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100점 만점을 받아 가장 높은 자유 수준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일본은 97점으로 아시아권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미국과 한국은 83점으로 높은 자유 수준을 기록했으며 중국은 9점을 받아 북한과 마찬가지로 최악 중 최악의 탄압국으로 분류됐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m, 서해 북부는 0.5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4도, 낮 최고기온 16도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아침 4도, 낮 13도, 구성 아침 2도, 낮 1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0도, 낮 최고기온 12도, 강계 아침 1도, 낮 13도, 희천 아침 2도, 낮 1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8도, 낮 17도, 개성 아침 5도, 낮 21도, 신계 아침 4도, 낮 1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7도, 낮 17도, 장전 아침 8도, 낮 18도, 평강 아침 1도, 낮 20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4도, 낮 18도, 장진 아침 영하 1도, 낮 13도, 김책 아침 4도, 낮 14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1도, 낮 13도, 김영권 아침 영하 1도, 낮 15도, 삼지연 아침 0도, 낮 7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21일 팔레스타인과의 분쟁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 네 곳에 대한 유대인의 출입 금지 조치를 14년 만에 해제했습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이날 밤 철수 계획 실행법 개정안을 총 120석 가운데 찬성 31대 반대 18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개정안은 호메시와 가님, 카딤, 사누르 등 4개 요르단강 서안지구 정착촌에 대한 유대인 출입 금지 조항을 폐지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5년 철수계획 실행법이 제정된 뒤 요르단강 서안지역 정착촌 4곳을 해체하고 군병력도 가자지구에서 철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재집권하자 극우 성향 정당들이 서안지역 정착촌 재개를 주장하면서 관련법 개정 활동을 가속해왔습니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치안 장관은 이날 통과된 법 개정안에 대해 역사의 부당함을 바로잡는 시작이라며 정착촌 확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서안지구 전역에 거의 매일 밤 공격을 감행했으며 올해만 85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숨지고 15명의 이스라엘인이 팔레스타인인의 공격으로 숨졌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이 향후 독립국가로서의 영토로 주장하는 지역에 건설되는 이스라엘 정착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해왔습니다. 미국이 20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안보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중대한 안보와 국방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에는 고속기동 포병 로켓체계 하이마스용 탄약과 155mm 포탄, 25mm 중구경 탄약, 고속 대레이더 함미사일 등과 지뢰 제거 장비 및 차량 유지 보수 장비가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지원이 2021년 8월 이후 미 국방부 재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용으로 34번째 인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변화하는 전장에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우크라이나의 핵심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이날 올해부터 내년까지 100만 발의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20억 유로 규모의 지원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열린 EU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한노 페브르크르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은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에 155mm 구경 탄약 100만 발을 보내는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본과 주요 7개국의 연대와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전달하는 한편 무력으로 상황을 변경하려는 러시아의 독자적 시도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용기와 인내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외무성은 밝혔습니다. 일본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0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55억 달러 규모의 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외무성은 기시다 총리가 22일 폴란드로 돌아가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중미 2개국 순방 시기에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할 예정이라고 타이완 총통부가 밝혔습니다. 린유찬 총통부 대변인은 오늘 차이 총통이 중미 과테말라와 벨리즈 방문의 일환으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완 총통들은 그동안 중남미 지역의 수교국들을 방문할 때 미국을 경유지로 삼아왔습니다. 총통부는 차이 총통이 30일 뉴욕을 경유해 4월 1일 과테말라에 도착하며 이어 벨리즈 일정을 마친 뒤 5일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이 총통의 미국 경유 중 일정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 유이 타이완 외교부 차관은 차이 총통과 케빈 메카시 미 하원의장의 회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세부 사항은 준비가 완료되면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과 타이완 간 어떤 형태의 공식적 왕래도 반대하며 타이완 지도자가 어떤 이유로든 미국에 가는 것을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최대한 많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최근 의회가 통과시킨 2023 코로나19 기원법에 서명하면서 공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의 기원을 철저히 파헤쳐 향후 유행병을 더욱 잘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5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